하셨죠? 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3절까지 한 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여러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구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노라.
성지를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지 어려운데 우리가 살 길쯤 상하고 가서 주님의 하나님의 행동을 내게 하소서. 그분께서 열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리라 하느니.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이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주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우리 무경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뭔가 좀 찬양을 좀 해보면서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려운데요. 네, 그런데 설교할래 이랄래 하면 미안해. 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밥을 짓는 사람들의 그 자매라든가 또 형제들의 수고도 또 생각도 내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또 형제들의 수고도 많이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으로 많이 기도가 됐더라고요. 제목이 안 정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5장을 1절 3절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또 같이 동일하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분수 형제가 얼마나 잘하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의 3절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연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그 이집트라는 그 속박의 땅에서 탈출하지 않은 그 형제자매 둘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있다면은 주님을 섬기는 데 나는 너무 바쁩니다. 공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바빠서 하기 힘듭니다. 청년 형제라든가 또 어린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주님만을 섬기고 싶어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쓰냐면은 출애굽기서 이렇게 이쪽에 보니까 탈출이라는 모세의 두 번째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디에 갇혔었거나 또 이제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어떤 데서 탈출해 본 적 있습니까? 지난달에 제가 그 인천에서 한번 그 아파트에서 일하는 가운데 12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일을 했어요. 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3분의 2 정도 일을 하다가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1층을 딱 누르니까 1층도 안 눌러주고 문이 닫혔는데 문이 더 이상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가지고 뭐 아줌마 여기 와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했는데 저한테 일을 의뢰했던 아줌마가 나와도 아줌마가 나와도 어떻게 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그 앞집 아저씨 아줌마도 다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비상대를 눌렀더니 경비아저씨가 거기다가 전화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 전화했더니 업체에서 곧 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분 이상. 20분이라고 토요일 오후였어요. 예, 네, 토요일 오후였는데, 갇혀있었어요. 예, 계속 갇혀있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많이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사고, 사람 죽어가지고 다리를 붙잡아주기 끄는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고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에서, 아,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담을 했는데, 그 상황이 그 안에 갇혀있으니까, 밖에서는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문이 이만큼 1cm가 열려있어요. 그래서 여기 뻥해서 들어오니까 그 11층에 앞집 욕지에 아줌마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풍부하게 뭘 움직이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지나니까 그 서비스 센터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금방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보니까 그 피스모시 거기서 민감하게 거기 떠가지고 문을 열렸던 겁니다. 지난해 그렇게 이렇게 그 경험하면서 자유에 굉장히 또 소중한 것을 느꼈고요. 오늘 출애굽기 일장을 통해서 이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탈출하면서 이집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입국할 때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7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는 일도 잘 되고 아이들도 많아지고 점점 일하는 것도 잘 됐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 왕조가 세워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잘 살고 그리고 숫자가 이집트 민족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땅도 더 좋은 데에서 풍요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억압해가지고 숫자를 좀 줄이는 방법들을 좀 써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오랜 일들을 했습니다. 예. 교육을 얘기하는 일들을 하고, 시키고, 벽돌을 굽는 일들을 시키고, 또 들판에 나가서 온갖 잔일들을 갖다가 시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서 막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켰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들이 힘들면은 애들도 달랐잖아요. 근데, 인구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정책을 했냐면은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괴롭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갖다가 여기를 하면 산파들이 가서 여자들은 살려주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주고 남자들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유아 살인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을 위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을 위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나오면 왜 이렇게 이 말을 지어버렸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씨를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와서 지금 엄청난 숫자가 되었죠. 70명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200만, 250만이 되는 그런 숫자로 이스라엘 민족 자손들이 번성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으셔서 어디까지 인도하시겠느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약속을 반복하셨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는 내가 창조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 내가 주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가 목적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해놓고 언약을 깨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 보니까요. 한계에 보니까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힘들면은, 얼마나 그 노예 생활이 잔인하면은,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일들을 당했습니까?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자신의 동족들의 죽은 사람들의 치아에 있는 금을 빼는 작업을 했어요. 자기 동족들의, 자기 형제들의, 자기 부모들의 죽은 시신에 가죽을 벗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이런 속박과 고통은 그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11장 후반절에 보니까 이집트를 어디와 같이 동시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그만큼 악이 관영하고 악이 많은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4장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고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설 길쯤 광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속박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모세야, 너가 좀 민중 봉기를 한번 일으켜가지고 너 힘으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 한번 구해봐. 그랬습니까? 너희 지금 형제들이 60만 대군이나 되잖아. 다 남녀노소 합하면 250만이야. 전쟁 한번 일으켜가지고 바로 코피를 탁 터뜨려. 이렇게 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장 18절에 하나님은 사흘째쯤 광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이죠? 4장? 아, 예, 예. 4장 18절에 또 있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5장 3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듣겠네요. 5장 3절입니다. 네, 3장 18절에도 있죠. 네. 사흘기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지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데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처럼 불량명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않았기 때문에, 예, 뭐, 몇 키로, 몇 센치 이런 그런 큰 단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룻길을 표현하면 하룻길,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갖다가 32키로 정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틀 길은 몇 키로가 될까요?
산수를 잘 하시네요.
네. 그리고 사흘 길은? 네, 96km가 되겠죠. 이 사흘이란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보면은, 사흘이란 단어를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00세 만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물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0장 또 32절에 36절에 보니까 야곱의 삼촌 라반과 함께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30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되게 벌려놓음에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자, 37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떼를 두고 지나가며 거기서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과 양 중에서 갈색 가축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다 가려내리니 그런 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린다, 라고 하면서, 예, 그, 삼촌 라반과의 그, 양과 또 가축들을 갖다가 분리해서 자기의 품삯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삼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되게 해가지고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나눠서 그 거리를 둬서 가축을, 목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 며칠 동안 밤낮을 그쳤습니까? 예, 사흘 밤낮을 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진짜 성전을 허물는 줄 알아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을 의미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흘이라는 것은 죽음과 또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쉽게 또 표현해보면은 우리가 피자를 한 판을 샀어요. 집에서 내 식구가, 다음 식구가 있으면 피자 한 판, 원판을 사와가지고 조각을 나누죠. 네,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일하다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얘들아 이거 다 먹고 이거 엄마 거 좀 냉겨놓자 하면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가지고 두 조각 정도 이렇게 냉겨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했을 때 이런 분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분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내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심으로써 8장에 보니까, 출애굽기서 8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리를 하시냐면은, 이집트의 그 파리 때가 있어가지고 그 땅이 부패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땅인 고센 땅은 분리해서 파리 때가 없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9장의 사전에 보니까 가축들이 질병에 걸려서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축들은 하나도 안 죽었다는 것이죠. 또 10장 21절에 보니까 어둠이 사흘 동안 서로 못 보고 아무도 자기 집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11장 5절에 보니까 처음 난 자들은 다 이집트인들에게 처음 난 자들은 다 자손들부터 사람들부터 짐승까지 다 죽었는데 17장 11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자기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주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불효를 두는 줄은 너희가 알감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6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를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로 이름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전능자가 무슨 뜻입니까? 예. 엘로힘이라는 뜻을 엘로힘이라는 그 원어에 그 갖고 있는데 이 뜻은 장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런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냐면은 전능자 하나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또 여호와를 쓰면 L-O-R-D 주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를 I am that I am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이 뜻은 자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겠다고 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제가 오늘 출애굽기 3장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는 표현을 보니까 3장 12절부터 쭉 계속해서 3장 12절, 4장 23절,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이렇게 쭉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서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 출애굽기 더 4장 2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말하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6절 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으나 보소서 지금까지 왕을 그리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8장 1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근데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만일 내 아들이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파라오입니다. 파라오가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내 온 지경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0절 이렇게 보니까 후반절에 쭉 보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9장 1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리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여기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왔을 때 야곱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갖고 있었을까. 왜 아들을 찾고 싶어. 그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또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신음하고 있는, 속박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파라오의 반응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5장 2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한 사람은 이집트에서 누구였겠습니까? 어떻게 잠깐 이렇게 뭐 이집트 박물관이 이렇게 뭐 건설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상유했던 전차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실물로 처음 봤어요. 황금 전차요. 다 황금이에요. 다 수요 전차가. 예, 바뀌는 건 다른 걸 만들겠죠. 새로 만들겠지만, 예, 앉는 좌석. 파라오가 누워서 이렇게 있는 침대가 황금이에요. 저 하나만 있습니다. 진짜 이것까지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잖아요. 예. 네. 저도 저번에 하나님께서 금을 뚝 떨어뜨려서 이만큼 주셨는데 500 얼마가 나왔는데 6만원 금액은 매도 깨겠죠 진짜. 예. 네. 그만큼 얼마나 권력이 강하면은 전차에다가 자기 침대에다가 황금을 주워 만들어가지고 사용했겠습니까? 파라오는 이집트 백성을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이끌고 왔던 지도자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라오는 두 땅의 주인이었다. 파라오는 모든 신전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라고 이런 호칭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땅의 주인은 무슨 땅입니까? 예, 이집트의 남부 땅, 이집트의 북부 땅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는 그 땅 전역을 다스렸으며 또 법을 제정했고 또 세금을 걷어들였으며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집트를 방해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영향력이 있던 이집트 왕정도 되면은, 예,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이집트인들이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근데 5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파라오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사흘 길을 가게 하여 주 하나님께 희생물로 섬기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파라오는 주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에게 이집트 안에도 신 하나, 네, 알려지지 않은 신 같은데, 메이크 없는 신 같은데, 예. 그렇잖아요. 메이크 좋아하는데. 메이크 없는 신 같은데, 예. 이집트에 알려진 영향력 있는 신들 중에 하나는 아닌 것 같은데, 주관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엇에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바로 이집트 이 땅의 신이야. 살아있는 신으로 난 지금 섬김을 받고 있어 라고, 예, 그런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든 신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파라오는 지구상의 모든 신들을 대표했으며 살아있는 호르스라는 그 명칭을 불림받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매신 호르스는 호르스의 화신이라 칭하며 본인도 수호신으로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지금까지 신전이 제일 그 이집트에서 가장 잘 보존된 게 나오는데 그 호르스 신이 있더라고요. 누구는 이제 독수리다, 누구는 이제 매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독수리 아닌 것 같고 매인 것 같아요. 매의 신 같은데. 네. 근데 이 왕들은 대대로 신들의 화신으로서 사람들에게 군림을 했고 통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예. 신들의 화신, 이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있어요. 화신, 여러분들 영어로 잘 아시죠? 인카네이션. 이게 누구한테 많이 들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임하는 것이다. 파라오가 이걸 들었어요. 나는 이집트의 화신이야. 나는 내 몸으로 온 신이 왔어. 지금 난 신이란 말이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서 5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민을 생각하고. 아멘. 하롬은 이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데 너희가 그들의 짐을 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 지금. 응?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백성의 작업 감독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워졌던 관리들을 다 불러모아가지고 야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앞으로 일을 시킬 때 벽돌을 만들 때 지푸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피 없이 집도 찾아다니면서 집을 구하고 그리고 벽돌도 구워서 매일 만드는 수차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들던 이 벽돌을 갖다가 집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그 벽돌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운 관리들을 때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관리들이 파라오에 가서 하소연 합니다. 파라오 왕이요, 저희는 억울합니다. 저희를 왜 때리십니까? 왜 이렇게 다루세요? 집은 주지 않고 벽돌은 만들라고 하고 하는데 숫자는 줄여주지 않고 저희를 때립니다. 저희 잘못이 아니라 왕의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파라오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라오가 또 한 번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너희가 일이 많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쉴 시간이 많고 공상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주께 생물을 드리자 하는 말이 너희가 게을러서 하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5장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관리들이 너희는 너희의 당일 작업 벽돌 수요를 조금도 줄이지 말라 힘을 듣고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빠진 줄을 깨달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들도 굉장히 악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관리들이 한 대 맞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몇 대 때릴까요? 군대에서 위에서 사풍이 불면은 밑에서 폭풍이 분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관리들이 한 대 맞았을 때, 몇 대 맞았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십 대를 다 때렸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건져내지 않았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관리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의 상황만 가졌을 겁니다. 우리를 그냥 노예 상태로 내버려 두세요. 차라리 속박에 지금 조금 속박받는 게 좀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더 때리고 더 못 살게 합니다. 이런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열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파라오 앞에 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오는 지금까지 자신의 권위로 이스라엘 자손이 탈출하는 것을 또 하나님을 섬기려는 시도를 나갔습니다. 말로만 하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로 받는 그 재앙을 받게 되자 열장을 받게 되면서 말을 바꿔서 이제 타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라오는 이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고 강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8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아멘.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그래서 그러면은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이때에서 하나님을 섬겨. 아 뭐 이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어 하면서 이 땅에서 이집트에서 희생물을 드리라고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6장 33절 34절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야곱의 그 식구들이 이집트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이 목자를 어떻게 대했냐면은 46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창세기 46장 34절.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이르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아멘.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도 목자들의 직업이 가증한 것입니다. 이집트 대부분 사람들이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가축들을 신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집트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리는 양과 소, 이 재물은 무엇을 가축 중에 또 소는 예, 아피스라는 신이었어요. 자기 신들을 죽이는 이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가증스러웠고 또 혐오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라오의 말을 듣고 아, 그렇습니까? 아, 우리 이 땅에서 생물을 드릴게요 하고 생물을 드렸다고 해서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네? 피해 허물을 드렸다고 하고 싶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신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풀어 죽였을 거예요. 파라오는 바로 이것을 원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세상인 이집트 섬겨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도 신 많거든 그 중에 하나씩 다 골라가지고 하나 섬겨 두 번째는 어떤 타입을 하냐면요 출애굽기에서 8장 28절에 보니까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아 그래 이게 실패하자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아주 거짓말쟁이군요. 그렇죠? 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 희생물 드려. 근데 너무 멀리 가지. 광야로 가서 희생물을 너희 하나님께 드려 왜 힘들게 발바닥 아프게 사흘 길이나 가려고 그래 사흘 길 갔다 오면 발부러터 가서 잘 걷지도 못해 일도 못한단 말이야 그냥 하루 길 있지 하루 길이나 이틀 길만 갔다 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타협안이 안 통하자 바로는 좀 더 민감한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이려고 하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비슷하게 들려요. 그래, 아유, 사흘길 같아. 맛있어. 이들끼리가 하나님께 희생물이 중요해. 희생물. 희생물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들, 아까 사흘이란 표현이 어떤 단어의 표현이 있었습니까? 죽음. 분리. 부활이라고 표현했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작별하고 이집트를 떠났다가 사흘까지 못 가고 금방 돌이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광야로 떠났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여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신앙의 방황생활 38년 정도를 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흘길 떠났다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익숙한 길에 있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집트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이 이집트 세상 가운데 마음이 사로잡혀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루아침에 결별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과 똑같아요. 우리가 애착을 보고 있던 것, 세상에는 사랑했던 것, 마음을 뒀던 것, 탐욕했던 것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떠나서 내가 탈출하면서 결별을 하겠다, 세상을 결별을 하겠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기쁨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가련한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온전하며 더 오래가며 만족할 만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진실하게 섬기며 경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떠나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우박이 있었던 후에 세 번째 타협은 10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이들의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를 위해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우리와 가되 우리의 젊은이와 늙은이와 아들딸과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겠나이다 하며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리할 수 없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너희가 구하는 바가 그것이니라. 아무로 그들이 파라오 앞에서 쫓겨납니다. 아,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파라오가 또 어떤 일을 뭐라고 하냐면 방까지 예, 다른 일들 하면서 아, 그런데 예,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다음에 그리고 우박재앙이 있은 후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발자동은 누구야? 아, 굉장히 천연덕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들이 파라오 앞에서 쫓겨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파라오가 어떤 식이냐면 야, 이 정도까지 타협했으면 됐잖아.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내자. 어? 너희 남자들만 그냥 가. 다른 사람 다 가겠다. 이 정도 꼴을 해서 그냥 타협해가지고 우리가 끝내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일필 탈출해서 광야에서 주님을 숨기고 있고, 근데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20대의 우상숭배자들의 곁에 있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이변입니다. 파라오는 그가 만일 이 계획에 성공만 하면 그의 목적이 달성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어린 자녀들이 이집트에 남아있으면 부모들이 곧 돌아오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막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계단을 막 내려가다가 차영이가 이렇게 마대를 깔고 있더라고요. 차영아 가자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다은이를 우리가 지금 놓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은이 왜 차영이가 다시 와서 다은이를 네,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광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운전 들고만 가? 그러고 이틀 떠나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식구들이 다 생각나요. 어린 자녀들이 다 생각나요. 부모 없이 지금 울고 있을 아이들, 또 노예 생활로 지치고 있을 아이들, 부상 숙백 가운데 빠져 있을 아이들 가운데서 주님의 섬기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말하기를, 만일 주님을 섬기려면 너만 섬겨. 내 부인 있잖아. 내 부모님,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지 말고 여기라고 하지 마. 그리고 특별히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 젊은 시간을 좀 만끽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둬. 너희 어린 자녀들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뭘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겠어? 그냥 내버려둬. 너무 어리잖아.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 실체를 내고 다 커서 뒤에 떠난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남겨도 세상의 쾌락에 몰두하게 하여서 주님이 없는 이런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에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도록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또한 어린 자녀들이 이집트의 모임에 참석하여서 그 길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간증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10장 24절 25절 이제 쭉 보니까 네. 파라오가 10장 14절 보니까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오직 너희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도록 왕이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물과 번제물도 주셔야 할 건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여러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바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심정이죠. 마지막까지 그냥 네. 이스라엘 민족을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이집트에서 잡아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들이 예, 보입니까? 또 파라오와 한편으로는 굉장히 융통성 있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의 요구가 굉장히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양떼와 소떼는 두고 가. 왜 그렇습니까? 여행하는데 짐이 될 수 있잖아. 그냥 양떼와 두고 가. 너의 재산들 다 그냥 두고 가. 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남겨두고 하는 게 차라리 하나님을 빨리 섬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주님의 용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때로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집트와 또 마귀와 세상과 싸울 때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티끌만큼도 파라오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떼와 소떼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재산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난 이집트에 발굽 하나도 뒤에 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7장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7장 11절. 고린도전서 17장 11절입니다. 네, 끊어볼까?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잘못 치고 있습니다. 차치를 못하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모든 일을 그들이 본보기를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나 우리를 훈계한 뒤에 기록되었느냐.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10장입니까? 10장 11절입니까? 예, 10장 11절이네요. 새벽에 졸다가 서가지고. 예, 10장 11절. 예,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흥미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10장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예, 출애굽하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런 여러가지 장면들이 나옵니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를 지나가며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도 침례를 받고 영적 음식을 먹고 영적 음료를 막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고 하는 또 광야에서 쓰러졌다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일들을 다시 성경에 기록했느냐? 네.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흥미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혀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죄의 노예로 긴 세월을 냈습니다. 또 살았습니다.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이집트에 머물러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신음하지 말고 또 살지 말고 사흘뒤 광야로 떠나서 주님을 섬기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이집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들었던 것, 또 사랑했던 것, 우리에게 정말 익숙했던 것, 이집트를 떠나면 못 살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흘길 천 광야로다가 희생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흘길 광야로 떠나서 순례자의 삶을 살며 또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현재 우리의 삶이 이집트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구별해서 주님께 드린 적이 있는가 또 이집트를 나와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가 아니면 내가 이집트를 그리고 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없는가 한번 주님께 한번 진실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915장 사람들의 눈에 915장 네, 1절, 3절, 4절만 하겠습니다. 1절, 3절, 4절. 915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또 우리가 건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틀을 떠나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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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